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일상을 통해서 뉴스라든지요, 또 우리 대화를 통해서 또 성경을 보면서도 생명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게 되죠.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의 권리, 생명의 선물. 우리 지금도 우리 생명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 가정들이 또 있죠. 또 생명을 존중하라, 뭐 이런 등등의 말을 통해서 생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한번 열거를 해보면 먼저 우리 인간이 떠오르죠. 또 태 속에 있는 태아들, 그 신비로운 생명을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 참 고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간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또 동물들도 생명이 있죠. 반려견, 반려묘 등을 또 비롯해서 또뭐 야생동물, 곤충, 새,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있죠. 식물의 생명도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참 놀랍죠. 근데 식물보다도 더 이제 단순한 생명도 있죠.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생명입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 바이러스는 생명의 특징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번식하지 않냐, 그 기능을 가졌다면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생명의 정의와 또 생명의 특징에 기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생명이냐 아니냐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정의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생물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스스로 변화, 진화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화학적 시스템이다. 그 진화한다라는 말은 꼭 뭐 창조론에 반대되는 진화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화하고 발전, 변화하고 발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징으로는 뭐 성장한다, 우리 물질 대사를 한다, 우리 대사 체계가 있죠. 그리고 또 외부 내부적으로 움직인다. 우리는 지금 쉴 새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쉴 새 없이 피가 돌고 있고요. 또 신경 전달 물질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외부 내부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닮은 개체를 생산해내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또 외부 자극에는 반응한다. 뭔가 공이 확 날라오면 움찔하고 피해가는 것.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만 말을 해도 생명의 특징 참 많고 복잡하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지극히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점점 그 깊이 들어갈수록 참 오묘하고요. 또 신비롭고 또 그 반면에 또 묘연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말하는 것을 많이 보죠.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입니다. 분명히 인간이 영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육적인 그런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생명과는 구분되는 생명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기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붙는 생명이란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이 비단 하나님께만 속한 생명인가? 아니면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전하여져서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생명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이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약속으로 얻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핏 생각하시겠죠? 나는 뭐 약속하신 적이 없고 그냥 엄마 아빠로 인해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2세, 후세를 생산하게 하실 때 그렇게 생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에 근거한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나는 약속을 받고 태어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생명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겠죠.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인정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는 내가 생명이 있다 그런 거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고 뭐 생명은 얼마나 다양하고 이런 부분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다. 이거를 찾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런 깊은 수준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단순히 육신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사실 기근이 닥치거나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피해가든지 뭔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적들이 위협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서 피해가거나 또는 방어하거나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육신의 생명에 관한 것들은 한정된 생명의 기간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기간만이 생명의 한계가 아니고 남자나 여자나 늙으면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도 한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죠. 자식이 없으면 또 아들이 없으면 가정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 두려움, 그리고 좀 뭐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의 건강도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것도 한계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자신의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생명의 한계를 고려하고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자신과 사라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후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생명의 생산이 가능하구나 한 것을 내가 육신의 한계 안에서 내가 너무 늙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게 지금 내가 그 경계선에 있나?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나? 하는 그런 경계선에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생산의 기능이 끝나버리는 그런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여간 실망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어떤 결과로 가게 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호감 순위로 이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짜보고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라는 그런 자기 계획도 짜보고요. 이것은 모든 것이 이렇게 계획을 자기 계획을 짠 것은 자기 생명의 한계를 자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한계를 전제로 한 말과 행동들이었는데 이 큰 전제가 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큰 전제가 깨져버린 거죠. 사람이 늙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한계를 넘어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아,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 가능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무작정 허용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얻은 다음에 분명히 이거는 생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는데 아 이것이 바로 그냥 무작정 주시고 아무 때나 주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신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삭이라는 생명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능력을 실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약속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한번 약속하신 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가시고 주장해서 결국 이루어내시는 그 신실하심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아, 생명이 이토록 초월적일 수 있구나. 그리고 경이로울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갔을 것입니다. 이거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때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생명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자기 안에 또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만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생명의 역사는 창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죠. 이 망가진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제 제가 큰 말씀으로 드려서 좀 막연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항상 창조의 회복 많이 얘기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우리의 삶과는 어떠한 연결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그를 이제 자신의 상속자로 지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리고 뭔가 만족하고 충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충족되는 만족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아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에 내가 들어섰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내가 들어갔구나. 라는 그런 어떤 딱 맞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이게 뭔가 우리가 잘 맞으면은 이게 기어가 잘 맞으면은 스무스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딱 이렇게 결합되고 잘 이어진 느낌. 그것을 가졌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내적인 안정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과 평안은 곧 내게 확신과 힘을 줍니다.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없었다면, 이런 내적인 평안과 안정으로 말미암은 힘이 없었다면 절대로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라도 이렇게 두고, 그래도 너 여기는 이제 오지 마. 그렇지만 내 반경 안에 있어.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친 광야로 그냥 내보내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코 거칠고 인정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 자신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뜻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들이고 생명이지, 내가 이렇게 뭘 조종하고 뭐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뭐 돌보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이 되는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에서 이삭을 이렇게 얻은 다음에 그가 살았던 삶이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또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사는 순종의 삶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 순종이라는 공유지대를 누구와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의미를 담은 이제 삶이 새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 감격과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거창한 파티를 연 것이 아니라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새 출발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거창한 파티를 연 것이 아니라 에셀나무 한 그루 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정말 귀한 예배이죠. 에셀나무는 이제 아브라함 그 카톡방 성경공부방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또 우리 집 거기 나온 성도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또 에셀나무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셨어요. 그것을 좀 잠깐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에셀나무는 상록수과에 해당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잎이 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나무죠. 그 사막지대에 사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는 생명이 굉장히 길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에셀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장수, 영원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뭇잎에 이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대요. 그 이제 나무의 특징상. 그래서 이제 낮에 햇빛이 나고 그 사막 기후 속에서 뜨거워지면은 그 이파리에 있는 잎사귀가 머금고 있던 그 수분을 이렇게 증발시켜서 이제 날려보내면서 그 아래, 나무 아래에는 그 열을, 나무 아래에 있는 열을 싹 뺏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그 에셀나무 이제 바깥 지역과 그 안 영역은 온도가 10도 차이가 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이제 유익하고 또 오래 사는, 그래서 영생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를 아브라함이 심었을 때 그것에 또좀 배우가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 이제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정착하려고 하는구나를 알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을 뭐 잠시 방문하고 다녀가면서 기념수를 심지 않죠. 이사 가거나, 아니, 거기서 이제 오래 살 계획을 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싶을 때 나무를 심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정착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또 이삭을 이제 데리고, 그리고 그랄 땅 이제 사람들과도 아비멜렉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높여드리면서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34절의 말씀 보면 블레셋 땅에서 오래 거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오래 살았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긴 소중한 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영생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날의 예배의 주제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을 약속하시고 주시고 또그 생명을 영위케 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 즉 우리의 그 용어로 성경적 용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자각이, 영적인 자각이 활짝 열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거기로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힌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아브라함이 새 출발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냥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의 계획, 하나님이 창조를 회복하시려는 그 뜻, 거기에, 아, 내가 동참하고 사는 삶이로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상태였습니다. 그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생명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어떠했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기능과 힘을 다 상실한, 그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질서와 조화의 그 생명 체계를 다 잃어버린. 즉, 다시 한번 돌을 돌려서 말하면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질서의 자기 몸의 체계가 혼돈으로 빠지고 그리고 공허와 어두움의 상태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창조 전의 상태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자기도 나는 창조할 수, 이거 낳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여자가 아닌데 그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생명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성경의 큰 그림으로 보면 창조의 회복을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창조의 회복이라는 이 요소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제가 읽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들어서만은 좀 연결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부터 22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19절인가요? 19절에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 다음에 말하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는 그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8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과정을 거친 것을 보았죠. 그런데 일단 딱 믿음이 생기면 아, 이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믿음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아 라고 할 때 그거 진짜야? 하고 의아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랑의 길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 라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쳐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그런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 속에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믿음이 확고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도전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결단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하시는, 길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그 이상을 훨씬 넘어서 말을 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도대체 내게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하고 딱 걸렸다가 클릭이 되면서 방아쇠가 한번 당겨지니까 뭐 거침없는 그런 저의 경우의 예로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관계가 깨지고 또 파산되어서 회복 불능인 줄 알면서도 믿었다. 중독과 집착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믿었다. 내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알면서도 믿었다. 나의 잘못이 너무 커서 또는 치명적이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믿었다. 내 인생에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뭐 도무지 출구가 없는 그런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믿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많은 영역 속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거룩한 소명을 입은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믿음은 반드시 생명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명, 정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해 주신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창조의 회복이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힘도 있고 정신적인 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못마땅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는데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고집스러운 길을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가겠다. 화목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믿음은 결코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피곤하죠. 그러나 그 피곤은 능히 사랑과 화목의 길이라는 길을 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생명의 힘을 얻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생명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창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와 인간 사이에서 꼭 일어나야 할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제공해 주셨죠.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결코 단박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상황과 조건과 그죠? 또 다른 기질과 또 다른 안목과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단박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자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 주신 믿음 맞다. 이것을 확신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제가 다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묵상하시고 말씀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 묵상의 힘을 우리가 얻는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말씀 보시라 그러고 묵상하시라 그러고 나누시라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찾은 이러한 생명의 의미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성취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 아브라함처럼 살기가 쉬워진 거죠. 성취 안에 들어왔으니까. 아브라함은 개척자였으니까 하나님과 계속 아마 엄청난 씨름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넘어선 어떤 성취의 단계까지 우리에게 다 같이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할 때 아 성취를 확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너무나도 약속된 것을 내가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깨짐과 바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고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초점이 나에게 있어서 자꾸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우리가 좀 제어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뜻하셨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축복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셔야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창조의 회복이 일어난 삶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회복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라면, 뜻하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창조의 큰 축복이 누구에게나 다 넘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얻은 생명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을지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 가늠해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축복의 의미는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또 구현해낼 수 있는 삶의 여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주님의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